중독과 은혜라는 이 책을 집필한 제널드 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독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종류가 있는데 다양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중독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중독의 원인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이 다 중독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관계에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음으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또한 재중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다 재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우상 숭배라는 이런 단어가 있죠. 우상 숭배라는 이 단어를 가장 적합한 21세기 단어로 바꾼다고 그런다면 바로 중독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관계에서 허함이 있는 분들이 중독에 잘 빠지게 됩니다. 해결책은 당장 중독을 끊는 것이 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상담 잘하고 헤아리는 것 잘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랬죠. 이 자꾸만 말과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인가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바꿔서 빛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하는데 애국하는 길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기쁨이 있고요. 웬만한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불시험도 돌파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바로 이것입니다. 8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없을 때에는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보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는 내 자신이 보일 수 없었던 어두컴컴한 내 자신 깊숙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니까 내 속이 보임으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누가 합니까? 회개는 제가 보이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빛이시니까 빛으로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영적인 목욕이라고 하는데 보여주시니까 이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는 나 자신을 보게 되니까 영이 밝아지니까 회개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배를 절대적으로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반드시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너머에 한번 바라다 보니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물이나 어려움이나 난간이 있을 때에 앞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극복할 힘이 생기겠죠. 이것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아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가한 자녀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딸이, 임신한 딸이 있죠. 임신을 하게 되면 무려 열 달을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 달 후에는 자녀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해방이라는 것을 압니다. 영혼이 지속이 아니라 끝이 보이니까 그러므로 이 딸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열 달 후에는 예쁜 자녀, 멋있는 또한 이 자녀가 생긴다는 것을 아니까 열 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열 달이 막 길어요. 길고 길고 여름, 가을 막 계절 중에 한 세 번 계절이 바뀌고요. 길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딸이 있고 임신한 아내가 있다 그러면 잘 해줘야 됩니다. 잘 안 해주고 이 금이 가고 유리잔에 금이 가는 것처럼 잘 안 해주는 게 이 상처로 남아있으면 평생 갑니다. 그러므로 임신한 임산부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열 달 후에 반드시. 그러므로 오늘 이 빛이라는 이런 개념도 그러한 하나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리버라는 사람이 그 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 니버 이 사람은 약간 현실주의에 치우쳐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약간 좀 인기는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나오는 내용이 그 책의 얘기와 비슷합니다. 그 책에서 재밌는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정의가 명확하면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 책에서 어둠의 자녀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의 의지, 내 뜻이죠, 내 욕심, 내 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 우리는 이익을 따라 대부분 쫓아가는데 내 뜻대로 내 이익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은 그러한 것을 초월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러한 내 뜻과 이익을 넘어서 사는 것이죠. 그 너머에 보니까 상극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 당장의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기는 법, 초월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자녀들의 특징은 초월하는 모습을 아예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본능대로 살게 됩니다. 이익이 있으면 이익에 굴복하고 자기 감정이 있으면 자기 감정에 굴복하고 초월을 못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기가 막힌 정의입니다. 오늘 다시 8절에 와가지고 빛의 자녀들로 돌아와서 빛의 자녀는 어떠냐 하면 초월을 한답니다. 초월. 당장 내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의지를 이기는 것이고 내 이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초월입니다. 여러분, 이 초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초월의 능력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바로 이것인데 물론 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거나 유혹 앞에 굴복할 때가 종종 많은데 유혹 오면 큰 유혹 오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 오면 욕심에 다 넘어가고 우리가 영화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초월해야 됩니다. 당장의 이익과 내 욕심, 시커먼 욕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길 힘을 누가요?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아닙니까? 5장에서도 보면 중반부의 단락에서 이 성령 충만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 같은 목사도 이길 수 있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간혹 기독신문에 보니까 이 부목사 청빙, 담임 목사 청빙에 아주 간혹 이 지원 자격이 보니까 간혹 보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님 이렇게 글귀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 시대가 성령 충만한 목사님 찾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내 이익과 물질을 뛰어넘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고집도 뛰어넘어야 되겠죠. 타인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막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것 바라다 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에 사활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면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느냐 이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극복하고 초월하게 되면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느냐?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보니까 착함이 있습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이 영어 표현인데 하나님이 선하시듯이 우리도 선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 속에는요 악함이 있지만 여러분 선함이 역사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가장 적합한 정의로는 선함의 정의는 살리는 것입니다. 악함의 정의는 눌려 안고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 선함이 있으면 주변의 전방위로 전부 다 유익을 준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선함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착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라이트니스, 그래서 관계, 이 디카이오스네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의로움은 라이트니스인데 관계하고 연관이, 어떤 관 영적인 관계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의로움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무엇이냐? 트루스, 그래서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탄 마귀는요 거짓말을 잘하고 두 번째는 사탄 마귀는 죽이는 것에 사활을 건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면 이러한 능력, 바로 이러한 영향력,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열매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빛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웃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빛이 있어야 일단 내가 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전가가 됩니다. 영향력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뻐할 만한 최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랍비가 시각장애인하고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시각장애인이 밤에 집에 가려고 하니까 랍비가 등불을 하나 주었답니다. 시각장애인이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왜 등불을 줍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너를 잘 보고 피해가라고 준 것이암. 바로 랍비의 1차적인 지혜고요. 대단한 지혜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그때서야 아하 그렇구나, 역시 랍비는 다르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등불을 들고 이제 걸어가는데 어떤 분하고 부딪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치며 말을 합니다. 이 등불 안 보이냐고. 그죠? 등불 안 보여 그랬습니다. 경상도 말로. 그때 아하 그러면서 부딪힌 어떤 분이 설명을 해줍니다. 등불이 꺼져 있네요.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이지만 상대를 위해서도 이 등불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내가 눈 뜨지 못하면은 등불이 켜져 있는지도 꺼져 있는지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등불은 꼭 나를 위해서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라도 이 등불을 들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라도 들어야 되고, 왜냐? 빛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지하고 답답한 것은 내가 막 이 불이라는 것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가 불이 켜져 있나요? 꺼져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 듣다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게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뭐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불이 내 안에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때그때마다 자주자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때에 엎드릴 때에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 불이라는 것이 반짝반짝 켜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뭔가 인용법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왠지 14절이 12절, 13절 말씀과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앞에 나오는 구절과 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되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주석주석을 막 다 한번 디벼보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그 세례를 받을 때 이 구절이 초대교회 14절이 찬송가였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딱 받고 나오면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노래로.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세례 받기 전까지의 삶은 잠자는 것이었고 어둠이었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의 삶은 빛이고 이것이 곧 세례 받은 자의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크게 소리칠 때에 일어나는 것은 잠자는 자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의 특징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생명이 있는 자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죠. 생명이 있는 자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라는 인물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잠자는 자일 뿐이고요. 선지서에 나오는 이 요나도 죽은 게 아닙니다. 배 밑창 아래에서 잠자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잠자는 자여 어찌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에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 어떤 것입니까? 외쳐야 되겠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들에게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여러분 소리쳐야 되겠죠. 심지어 말 한마디라도 외쳐야 되고,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신앙생활 중단했어?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잠자는 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고 깨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도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새신자들이 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 빛의 역할, 빛의 사명. 빛의 사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막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로 그 시기입니다. 요나같이 잠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일, 그것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하나가 잠자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즉시 깨워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잠자는 자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바로 사명입니다. 에베소서가 바울의 옥중 서신이지만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사명과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고 어떻게 하라? 빛을 발하라고,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에, 생명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종들은 언제나 사랑 많이 받는 종들이고 언제나 상처가 있어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디카이오스의 관계죠. 관계의 회복이 있는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중독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막 일어나가지고 분노하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 앞에 만날 터인데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면 어떨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부교회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대구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자리에 일어나서,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하여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시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귀한 열매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